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국민들은 오늘 브뤼셀 연쇄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모 인파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죽음의 증표들이 가득 놓인 브뤼셀 델라 브루제 광장으로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일제히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테러의 저항에 단결한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벨기에 언론들은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 연쇄 테러를 가해 34명을 살해하고 200여 명을 다치게 한 주범 나짐 라크라위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뤼셀 안데르레흐트 지구에서 체포된 라크라위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또 앞서 브뤼셀 공항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한 두 명은 칼리드와 브라힘 엘 바크라위 형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그러나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지역에서 기습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요원 7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독일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어제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이스탄불 내 독일인을 겨냥해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 보안군은 또 어제 시리아에서 터키로 몰래 잠입하려던 ISIL 테러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살폭탄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훈련소를 공습해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공격은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공격 기지로 예멘을 이용하고 있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자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그들의 거점을 없앤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미군이 공습한 알카에다 훈련소에서 70여 명의 테러 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 결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알카에다의 모든 연계단체와 분파 가운데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에 이어 오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미국 등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40년 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서막이 된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 독재 기간 중 3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에는 미국이 당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시리아에서 휴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시리아의 정권 이양 방안과 ISIL 격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부분 철수를 발표한 뒤 마련된 것이라며 시리아 사태가 주요 의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자들에게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 주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두 주자들이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를 20% 이상 따돌리며 승리해 58명의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반면 크루즈 후보는 유타주에서 압승하면서 40명의 대의원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실시된 아이다호주 당원대회와 유타주 예비선거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압승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평통 중대 보도를 통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테러 위협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추가 제재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끔찍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른바 중대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3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한국의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난하고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이어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성 공격과 모독을 계속하고 이제 우리 국가 원수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 테러 위협까지 나서고 있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막무가내식 위협을 통해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임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모든 원인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북한이 직시해야 한다며 올바른 변화의 길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북한이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위기는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위협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서 진정으로 살 길을 찾고 민족과 자기 주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라는 형식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 보도에서 이 시각부터 인민군 정규부대와 노농저기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전체 인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 훈련을 거론하면서 최고 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또 보복전은 수령 결사 옹의전이라며 이를 위해 대구경 방사포들도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격동 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중대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조평통이 이렇게 험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특히 한국의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협박을 하고 나온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보면 평양진격훈련이랄지 또는 김정일 집무실의 정밀타격훈련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참수작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말로써 상당히 강하게 역으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말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평통 중대 보도는 정규 부대는 물론이고 노농적위군 또 붉은 청년 근위대 등 일일이 그 조직을 거론하면서 또 전체 인민이 보복전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일사불란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특히 7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내부 결속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그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평통 중대 보도에 나오는 다양한 그 부대들 노농적위군이나 붉은 청년 근위대 이런 그 부대들의 등장은 결국 전 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깨하는 뭐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에 신형 대구경 방사포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대 보도에서도 네. 방사포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방사포라는 네. 것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입니까?
방사포는 뭐 지금 북한에서는 방사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다련장 로켓포. MLRS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결국 파이프 한 10개 이상의 파이프에다가 로켓을 장착해서
네.
거의 뭐 매 시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거의 날아가는 그런 그 로켓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운동장 한 서너 개 정도는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
네. 그런 수준의 능력이 있다. 또 그 사정거리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가 최대 200km 이상까지도 나가는 이런 정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전에 이 방사포를 제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방사포의 그 위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무기다. 또 서울이 개성에서 반경 뭐 70km도 안 되는
네.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가 서울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그 공격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다면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평통 중대 보도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이 네. 직접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한다 이것은 그렇게 가능한 범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독수 연습과 쌍용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실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시위에 나설 가능성 그렇게 당장은 높진 않다. 다만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그 해안포를 쏜다 할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 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은 북한이 지금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 그런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평통 중대보도라는 형식이 이례적인데요. 여기에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조평통 중대보도의 그런 형식이 나왔습니다만 조평통 중대보도는 그동안 거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조평통이 갖고 있는 위상 자체가 통일전선부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북한의 정부 또 민간 부분을 좀 포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성명이 그 중대보도 갖고 있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청천부 성명이랄지 국방위원회 성명보다는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이 좀 말폭탄의 성격을 띠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그런 그 중대 보도 형식을 띄어서 외부에 북한의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은 이런 위협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의 북한이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그 대미 또 대외 대남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김정은 체제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한국 사회의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좀 분열을 깨하는 이런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갈수록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국지적인 네.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그 충돌에 지금 직접적으로 그 충돌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이 남측을 상당히 자극하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러면서도 상당한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NLL 이남 수역 그러니까 NLL 남측 수역으로 북한이 해안포나 로켓 발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남한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영해 침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상당한 한국 사회를 그 압박하는 이런 차원의 북한의 행보랄지 또는 휴전선 내부에서 군사분계선 내에서 작년도에 목함질의 사건 비슷하게 또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동해상에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스테니스함의 그런 전개를 또 압박하는 이런 차원의 그런 저강도 군사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7차 네. 당대회를 지난 다음에 그 남북관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뭔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당국이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고
네.
서로 간에 지금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정부도 안보 중심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북한도 남측을 압박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남관계 차원에서의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데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중국이 제기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남관계에는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은 7차 당대회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한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중대보도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discussing that with the Koreans. We have agreement in principle to do that. And I should say the reason for that. The reason for that is to be.
카터 장관은 어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를 추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법 틀 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의 이행 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새 유엔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부가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친선대회에 캐나다인 9명이 참석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대회를 알고 있지만 추가로 언급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캐나다 공관이 없어 영사 지원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는 만큼 캐나다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쪽 갱도에서 최근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핵실험이 실시됐던 북쪽 갱도에는 입구를 중심으로 발자국을 비롯해 터널 입구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배수장치가 관측됐습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터널 굴착 작업은 없지만 터널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을 한 공간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임이 있다는 건 갱도 내 또 다른 실험 공간이 마련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추후 폭발 실험을 위해 해당 공간에서 고여있는 물을 빼는 등 보수 유지 작업을 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리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쪽 갱도 외에 중앙 지원 시설과 남쪽 갱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앙 지원 시설은 건물을 중심으로 자동차 바퀴 자국과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 등이 관측됐고 남쪽 갱도는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쪽 갱도는 제설 작업으로 큰 트럭이나 관련 장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어도 추후 실험을 위한 유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리우 연구원은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 분석에서 서쪽 갱도에서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폐석 더미의 크기는 마지막 굴착 작업이 있었던 2015년 11월 이후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고 발자국이나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제설 작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리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 황북이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 대사와 만나 나진 핫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티모닌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회동에서 황 차관은 나진 핫산 개발 사업의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나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에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물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대북 독자 제재 조치의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보에 북한을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보에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2270호와 최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추가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미국이 독자 제재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난달 19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2월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된 이후 6년 연속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조치에 맞춰 계속해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 북한과 함께 이란을 포함시켰으며 미얀마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로부터 주의조치 국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지상 사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주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 KN-11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콘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과 KN-11 미사일을 개발 중인 동해 신포조선소 해안가에서 지난 16일 사출 시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은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고 워싱턴 프리비콘은 밝혔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콘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첫 번째 SLBM 발사 실험으로 제재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그 같은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번 SLBM 발사 실험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콘은 앞서 지난 1월 5일에도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월 8일 12월에 실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며 뒤늦게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SLBM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 단계까지는 아니었으며 사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출 시험 영상이 조작됐고 사출 시험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실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동해에서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지음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국과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연말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게 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전화 통화를 했으나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2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2월 중 중북 교역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2월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북중 총 교역액은 약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 북한의 대중국 수입과 수출은 각각 1억 6천만 달러로 2015년 2월과 비교해 수입은 6.9%, 수출은 약 2.4% 증가했습니다. 또 2016년 1월과 2월 북중 교역 합계는 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약 6,8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2월과 비교해 14%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무연탄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의류로 약 6,4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이 기간 의류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56%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화학 비료 수입액이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배 늘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일반 차량 1,000만 달러 그리고 휴대전화 230만 달러어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은 약 10만 달러어치가 수입됐고 옥수수 수입은 없었습니다. 한편 2016년 2월에도 북중 간 원유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공용 등유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약 1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22일 인신매매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She was dragged away by human trafficker. She was repeated and presumably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한 17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먹였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또한 중국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해 강제로 임신을 시킨 뒤 아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출산을 강요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 두 사례는 자신들이 구출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Republic of China countries to violate the refugee convention assisting Kim Jong-un.
중국이 난민 협약을 계속 위반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머무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중국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get hurt either way. If they're sent back to North Korea, they are incarcerated or killed.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되거나 수감되고 중국에 남으면 인신매매 희생자가 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상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진의 대표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마크 라곤 회장은 중국의 인구정책도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ong-standing population policy of limiting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n both policy and culture favoring male babies has created
중국이 오랫동안 지속한 한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 문화로 인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로 인해 신부감 판매 같은 인신매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얀마와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말레이시아 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상수도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북한의 물 공급 실태를 알아봅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4년 현재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은 82.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북한 11개 도내 1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25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8년 인구 센서스에 비해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우물이나 우물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해 물을 얻는 비율은 10.5%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 2%는 공동수도에서, 4.1%는 자연샘에서 물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남한의 60-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을 오가며 북한 수자원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 기아 대책 안향선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이미 60년대 이전에 60년대 그때 구축이 돼 있으면서 그 이후에 노후 어떤 그 돼 있는 것들을 개보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그것들은 제대로 그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핑 시설서부터 그 공급되는 과정까지.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김광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수도시설은 전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작동이 안 돼갖고 물 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겨울 같은 때 난방이 얼어서 난방이 얼고 또 이제 수도관이 얼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김광진 연구원에 따르면 그나마 주민들에게 한두 시간 공급되는 수돗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평양시내 수돗물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흙탕물 있잖아요. 비 오면은 그걸 잘 정화하고 정수 못해서 나오니까 막 흙탕물이 나오거나 지렁이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 이제 그러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다 끓여 먹어야 돼요.
식수와 생활용수로 쓸물이 부족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인근 우물이나 공동수도, 강, 자연샘에서 물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구기금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우물이나 우물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해 물을 얻는 비율은 2008년 8.5%에 비해 2%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샘에서 물을 얻는 비율도 2008년 2.7%에서 2014년 4.1%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나 강마저 오염된 경우가 많아 수인성 질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한 수도 사업 정보 공유와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설립된 북한 물 문제 연구회 김승현 회장의 말입니다.
우물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이제 수질 오염에 취약하거든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되게 노출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물 위치가 논밭 같은지 농사 짓는데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은 거기 쓰는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염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가에 가까이 있으면 민가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이라든지 배설물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인성 전염병들이 많아지는 거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140% 증가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져 어린이들 사이에 설사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질병과 영양실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도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물 부족으로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북한의 식수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와 월드비전,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 등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올해 미화 5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식수위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25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100만여 명에게 식수와 물 저장소를 지원하며 200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월드비전도 앞서 VOA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안남북도 내 농촌지역 세 곳에서 식수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와 학교, 보건소 등 마을 곳곳에 펌프와 수도시설을 갖춘 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완공되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도 북한의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 시설들에 수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공사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집열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방북해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대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걷기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유니워크란 이름의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1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해 탈북자 대한 학교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 젊은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는 600여 명의 대학생과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북한 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하는 통일 유니워크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통일 유니워크는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4가에 배옥의 다리를 반환점으로 돌아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3.5km의 거리를 걷는 행사입니다. 한 사람이 1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돼 1인당 최대 3,500원을 적립했는데요. 이 돈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결혜열 학교 등 탈북민 관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올해 통일 유니워크는 기부, 나눔,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입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이 대략 6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그분들이 함께 걸으시면 약 2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될 겁니다. 그 탈북자 청소년 대안학교가 보통 기숙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데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치약, 샴푸, 린스, 세안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걸 구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될 겁니다.
네.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유롭고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있고 노력하면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올바르고 좀 더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쳐볼까요? 한성 한번 지금
참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과 시민들인데요. 숭의여고 2학년 최유나 양입니다.
되게 뉴스에서든지 뭐든지 되게 말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는 한 민족인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행사와 동시에 청계광장에서는 기부 나눔 행사와 대학생 공연팀이 참여하는 공연 행사, 그림 그리기 등의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면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원한 알지 맛있는 통일 약과 드시러 오세요.
임금에게 진상하던 전통 약과의 한 종류인 개성 약과. 이 개성 약과를 재현한 통일 약과를 판매해 기부금에 보태기도 했는데요. 통일 약과를 판매한 자원봉사자들 역시 여고생들입니다.
네, 통일약과와 아이스티를 팔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약과인데요. 층으로 겹쳐진 약과라서 좀 더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초등학교 때 학교에 탈북 친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거기서 연설도 했었거든요. 되게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온 거죠.
시원한 아이스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사진들을 전시해 거리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라오스 북송 사건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사진이랑 그다음 저희가 통일 유닛워크에서 그동안 했었던 활동들 그리고 책자랑 저희가 쓴 책 이렇게 해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기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난해에는 제가 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다음 부스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봉사자로 지원을 했어요. 재밌게 이 행사 자체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밌게 그냥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걷기 행사와 돈으로 기부한 사람들도 많지만 치약,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들고 와 기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가자분들이 기부 물품을 들고 오셔서 여기 기부를 하시는데 이 기부 물품이 탈북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가 되는 거고요. 생필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대학생들도 기숙사 생활하면 많이 쓰는 물품이잖아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박규태 씨와 최현서 씨.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관련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되게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입니다. 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그 탈북자분이 강의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이후로 북한에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은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런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부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를 거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전혀 그런 다른 것도 없고 저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순수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도와줄 것도 많고 저희가 도움 받을 것도 많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채워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채워드리기도 하면서 이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보다는 참여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으로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열린 통일 유니워크. 이번 행사에서 적립된 금액은 모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결혜열학교 등 탈북민 관련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됐는데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하는군요. 퇴원했다는 것은 완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후 격리 조치됐었지만 경미했던 증상도 없어지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입원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퇴원을 한 건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브라질 북동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모기에 물려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43살 남성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아시안 타입의 바이러스로 브라질과 중남미 등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지와 99% 이상 유사성을 보였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완치돼서 퇴원을 했다는 것, 전염 가능성도 없다는 의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이 매개 모기를 통한 전염과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오늘 보건당국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숨모기는 5월부터 성축모기가 생기는데 아직은 그 바이러스를 옮길 매개 모기가 없어서 모기로 인한 추가 전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자 등 외부 유입 등에 대비해서 한국의 스마트 검역 시스템, 검역 체계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떤 감염병이든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방문했던 여행자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휴대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 방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처럼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초기에 진단에 착오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네, 한국의 지카바이러스 첫 환자 퇴원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브라질 현지에서는 감기 몸살이나 간단한 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로 출장을 나서기 전에도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고 또 현지에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자신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료진을 만류했을 정도였는데 언론 보도는 오히려 의료진을 나무라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퇴원한 이 남성은 앞으로 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고 당분간 휴가를 내고 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신경학회에서는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80% 정도는 증상이 없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면서 과도한 공포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를 학대해 돌보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전에 없던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사건 사고 소식에 지금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일,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해왔던 이 한국 사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 오랜 관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아동학대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생후 5개월 된 딸이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려서 숨지게 둔 30대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한 여성이 아이를 외가에도 보냈다가 친가에도 보냈다가 심지어 신혼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낸 뒤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아동학대 문제. 지난해 말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해서 인근 가게에서 발견되면서 한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아동들이 학교도 관련 행정기관도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혼한 엄마와 계부의 학대에 희생이 됐지만 4년 만에 참극의 전모가 드러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들이군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묻혀질 뻔했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거의 자녀 교육을 가정에 일임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들려오는 자녀가 부모를 아동학대했다거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 말 그대로 정말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어왔는데 한국 사회도 이제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모 권리에 대해서 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가사소송법을 바꾸는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도 하고 학대받은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이의 훈육 방법에 대해서 참견 말라는 부모가 있을 때 아동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이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요즘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련 소식이네요. 이 국경도 넘고 사회적 지위도 넘나드는 폭발적인 인기가 실제 수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서 공동 제작 형식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장안의 화제인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27개 나라로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 앞으로 그 국가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문화 콘텐츠 가치가 대단하고 앞으로 관련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내어놓았다고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지금까지 그 수출 성과 자료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려받기를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수출 수입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아이치에 회당 판권 25만 달러에 수출했습니다.
네.
일본은 회당 10만 달러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27개 나라를 다 언급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나라에 이미 방영되고 있거나 수출 계약이 성사된 상태인데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보통 수출로 이어졌던 지금까지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총 16회짜리 방송인데 8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이렇게 수출이 이뤄진 것 아주
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계 역시 이 드라마가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가 방송 전에 사전 제작이 완전히 끝난 완제품이라는 점,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적인 수출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비가 한국 돈으로 130억 원, 미화로 1,119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광고, 간접 광고비로 제작비를 모두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였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달 초 미국 우주비 행사 스콧 켈리 씨가 국제 우주정거장 체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